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2015년 북한 김정은은 현영철을 포함한 실세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이른바 공포통치를 펴면서 체제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노동당 중심 체제 역할 강화, 그리고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해 권력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김정은 체제의 공포통치를 비롯해 정치 분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체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김정은은 무자비하게 공포통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포함해서 주요 간부들이 숙청됐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공포통치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은 이제 그 북한 정권으로 보면 3대째죠. 그럼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이제 3대째인데, 앞에 두 선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함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김일성의 경우에는 이 항일 빨치산 투쟁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경력이 있고, 또 북한 체제의 건설과 발전 과정을 북한 인민들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북한 인민들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어떤 정치적 권위도 인정하는 편이고.
네.
김정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김일성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최대의 위기는 권한행군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광과 함께 1974년부터 94년 아버지 죽을 때까지 20년간 사실은 권력 승계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간의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습득을 했고 사실상 아버지 죽었을 때 섭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맥을 당정군에 광범위하게 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기반이 상당히 탄탄했죠.
네.
거기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행군 시기에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광범위한 숙청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력과 정당성도 없고 또 아버지처럼 그런 장기간의 그 후계 승계 기간도 없거든요. 굉장히 네. 불안정하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공포통치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혈 숙청을 수반하는
네.
권력 기반을 장악하는 과정을 단기간에 지금 완성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공포통치가 전면에 부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통치가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불안정을 의미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김정은이 경력도 짧고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통치 스타일을 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자격지심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약간 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상에 관계되는 거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컴플렉스죠. 왜냐하면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김정일의 경우에는 강력한 실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선군 정치로 군을 앞세운다든가
네.
아니면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리재강 계열의 조직지도부를 앞세운다든가 특히 너무 비대해지면 장성태께 친족인 장성태를 앞세운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권력 그 실세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 어떠한 행동도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의를 달거나 이견을 제시하면 바로 저항 세력으로 단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원로라든지 기존의 세력들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건 일종의 조기경보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런 조기경보 기능에 대해서 포괄통치를 지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김정은 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경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매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서 북한 엘리트층의 운명 공동체적 속성이 약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 씨 일가와 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국정원이 지난 10월에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고를
네.
했어요. 북한 권력 엘리트층의 결속력을 김일성 시대를 100으로 치면 김정은 시대는 50에서 70이다. 근데 김정은 시대는 10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김정은 정권의 권력 기반의 상대적 취약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김정일 시대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의 최대의 위기 시기에도 사실은 선군 정치를 했지만 군부에게 상당히 막대한 이익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에 보면 뭐 군인이 뭐 수산물 사업소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사실은 그렇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당근이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경제적인 구조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 정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포통치에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제 충성심 약화가 해외 공간 참사관들의 정치적인 망명에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만 벌써 20여 명의 참사관들이 망명을 신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공관원들이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제 망명을 하기가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해외 공관원만 특별하게 부각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뿐이고 북한 지도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도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영철 전 민무릎부장이었던 갑작스런 그 숙청 유혈 숙청에서 나타나듯이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체제를 이탈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포통지는 단기적인 안정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권력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참사 북한의 해외 공간에 참사를 비롯한 어떤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김정일의 장례식 때 영구차를 호위했던 리영호, 김영춘, 우동측, 김정각 등 군부 4인방은 모두 숙청당했거나 은퇴했고요. 이 북한 내 3대 요직인 총정치국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모두 수시로 교체됐었습니다. 군 인사에 대한 이런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 이야기는 군에 대한 장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민무력부장의 경우에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같은 게 뭐 거의 20년 가까이 그 군 인민무력부장이 있었거든요. 김일성
네.
시대부터.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의 인민무력부장의 평균 임기는 5년이에요.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 만 4년 만에 지금 5번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럼 평균 임기 1년이 안 돼요.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TV에서 자로 목격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야전군 세력들의 견장 정치, 그러니까 뭐 별이 수시로 높낮이가 변하죠. 한 사람이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장악이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장악이 안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북한은 사실은 당 우위 국가거든요. 근데 김정일 시대에 북한 체제 최대 위기인 고난의 행군기가 오니까 선군 정치를 했는데 그게 뭐 특별히 정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북한판 비상계엄통치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면에 앞서는 거죠. 그러면서 리영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야전군 세력들이 김정일 시대에 상당 부분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상당히 비대해진 야전군 세력들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네.
군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장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인 어떤 그 철권 통치를 통해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부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채찍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억압적인 통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군에 대한 인사를 좌지우지하니까 군을
네.
장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수시로 야전군, 특히 야전군 실세들에 대한 인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김정은 정권이 군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총살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 간부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목에는 용서치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통치를 보면 좀 이중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집권하면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리설주의 파격적인 등장이라든지 평행 물놀이장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네.
이 애민 정치의 행보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의전에도 없는 경호 의전에도 어긋나는 어떤 그 친인민적인 행보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인민들이라 할지라도 체제에 부담이 되는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어떤 포괄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김정은의 최대의 관심사는 정권의 안정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애민 정치 사실은 뭐 소위 말하면 정권의 안정을 위한 일종의 쇼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이 할지라도 그것이 뭐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융통성을 부여해 주지만 그런 아무리 작은 사소한 행위라도 체제에 부담이 되는 행위에는 매우 가혹한 어떤 그런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의 공포를 이용한 권력 따지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지시만 내리면 바로 관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한 충성심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 공포 정치는 양면이 있습니다. 공포 정치는 이제 공포를 통해서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포 정치는 그 피지배자들에게 두 가지 감성을 불러일으켜. 하나는 공포.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그 이제 fear와 anger라고 그러는데 그 심리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포를 통해서 통치를 하니까 두려우니까 복종을 하죠.
네.
근데 그런 공포에 기반한 지시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그 지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명분 없는 유혈 숙청 같은 걸 목도하면서 내면적으로 분노가 잠재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실은 공포를 뛰어넘는 상황이 되면 체제가 붕괴하는 거고 공포가 분노보다 더 앞설 경우에는 공포 통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 체제에서 분노가 공포보다 좀 수면 밑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공포 통치는 사실은 내면으로부터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련 체제나 제스민혁명이나 모두 다 겉으로는 평온한 상태에서 사소한 촉발 요인으로 붕괴했거든요. 그게 뭐냐? 수면 밑에 잠재해 있던 분노가 어느 일시적인 촉발 요인에서 수면으로 부상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지금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수면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이 잠재해 있는 어떤 그런 반체제적인 그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수면 밑에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측정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권 유지에 불안정하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만일에 그 공포통치가 통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독재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공포통치가 더욱 극대화될 경우에는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말리아나 아니면 리비아나 이라크 IS 사태에서 보면
네.
그리고 어떤 교훈이 있냐면 약한 정권, 즉 정권이 취약해도 국가가 취약해도 만일에 대체 세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새로운 대체 세력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약한 정권과 엉망인 시민사회가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런 딜레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70년에 이르는 독재체제, 강력한 사회적 통제체제,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를 대체할 만한 체계적인 저항 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고립분산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저항 행위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대체 세력은 형성이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김정은 정권도 취약하지만 북한 체제의 저항 세력, 그다음에 사회적 시민사회도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용 구조가 계속 가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은 인민들에게 고통이 전가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통치를 통한 폭압정치를 일삼는 김정은이 당창건 기념일에 진행된 육성연설을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민을 강조하고 또 애민 지도자를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근데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은 바로 대중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걸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정치적 카리스마 자원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무슨 뭐 어떤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그 애민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애민 행보를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일부 뭐 북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비공식적인 시장화,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적인 시장화를 통해서 지금 완전한 시장화가 아니거든요. 부분적인 활성화고 그나마 사실은 그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경유착형 교육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대중적인 생활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애민 정치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 이제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김정은은 청년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 강국이라는 구호 아래 최근엔 40대, 50대 젊은 관료들을 최측근으로 대거 발탁해서 세대 교체까지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향후 김정은의 행보에 따라 달려있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 세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인물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편입하기는 어렵죠. 완전히
네.
기반이 다르니까. 또 정치적 경력도 다른 경로를 겪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젊은 세대겠죠. 근데 지금 뭐 북한의 장마당 세대로 알려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이해 타산의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이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할 리가 없죠.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새로운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념이나 뭐 가치나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향후에 얼마나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지금 새로운 장마당 세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그런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데 지금 그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또 장년 세대에 대한 어떤 충성을 확보했다기보다는 여기를 주요한 정책 타겟으로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것은 김정은의 향후의 성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김정은이 유일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유지하면서도 충성분자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향후 행보도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전반적인 어떤 그 북한 경제 안정화를 통한 성과를 도출하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한쪽은 이제 그 북한의 지도부, 권력 지도부에 대한 권력 투쟁을, 그러니까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어떤 투쟁들을 지속함으로써 이제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유혈 숙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김정은식 애민 통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두 분 모두 미지수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지금 유혈 숙청을 통한 권력 기반을 장악하는 노력은 사실은 대단히 권력 기반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식 어떤 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장화인데 완벽한 의미의 시장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김정은이 경제 권력을 노동당이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완벽한 시장화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공정 시장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향후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적 행보, 그다음에 권력 투쟁 두 부분 모두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